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중국의 군사력에 맞선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면담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위협을 받을 때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미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아베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미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베 총리의 유산을 기리고 미일 동맹을 옹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아베 총리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엄포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발언에 관한 질문에 과거에는 허풍이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나 핵 공갈의 현대적 용도는 무엇인가? 그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와 에네르호다르를 목표로 삼고 점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군 동원령을 선포하고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러시아는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정상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라며 그들은 사람을 투표에 참여하도록 강압하고 강제로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관리들이 러시아의 핵 사용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매우 고위급에서 직접 비공개리에 러시아 측과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은 모든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시위를 언급하면서 세계가 지금 거리에서 보고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제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형제들의 조르자 멜로니 대표는 오늘 새벽 언론과 지지자들을 향한 연설에서 승리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의 밤이자 구원의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출구 조사 결과 멜로니 대표가 이끄는 극우 정당 연합이 최소 44%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이 아랍에미리트와 새로운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정해진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을 줄이기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은 무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이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아부다비에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성장 촉진 등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가 독일 전력회사에 액화 천연가스 LNG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화물열차 운행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7시 43분경 10여 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해 중저우의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양국 간 화물 철도 운송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런 도발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며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북중 화물 열차가 150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규모나 지속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게 해주자는 제19회 북한 자유주간이 오늘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가량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도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겠고요. 글피 목요일은 아침까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9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어제 석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과 동해에서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은 25일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미사일이 고도 60km로 약 600km를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3일 만입니다. 조중훈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이런 도발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제안한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면서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된 함경남도 신포 일대의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관련 시설 활동들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들을 연거푸 발사했다가 석 달 넘게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따른 미한의 군사 대응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동해에서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을 직접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발사 지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600km의 사거리를 보였다며 실전 배치 단계로 알려진 KN-23이 유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레이건호의 입항을 겨냥한 전술훈련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증원 전력은 함정이 됐든 항공기가 됐든 그걸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북한의 작전 계획에서는 들어오는 공항이나 항구를 먼저 공격하고 폐쇄토록 하는 그 방법이 북한의 작전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레이건호의 한국 출동은 미한이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전략 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을 약속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인 북한이 앞으로 미국 항모 출동 등을 핑계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한에 떠넘기면서 추가적인 도발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미한 등 외부와의 강대강 국면에서 당장 핵실험에 나서기보다는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통적인 수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긴장을 계속 올리면서 이 상황을 계속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3개월 만에 발사를 재개한 만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뭐 시장 SLBM이라든지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ICBM 미사일들을 쏘면서 긴장을 점점 고조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도를 26일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사일 발사 후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사진을 공개해왔다가 지난 5월부터는 발사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잦은 미사일 발사 소식이 오히려 주민 결속에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대외적으론 강대강 국면에 대내적으론 경제난이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이게 내부적으로 공개될 때는 오히려 반발. 이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미사일 발사가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의 무력 시위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걸 그때그때 내부에 보도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당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양국 유통비리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식량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방안 등 농업 정책만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날 이 같은 회의가 이루어진 것도 북한의 이중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13일 만에 재개된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를 모색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니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대변인은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3일 만이며 당시 국무부는 세계 각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4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지도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핵 대표들은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북핵 수석대표들이 25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또 양측은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미한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통화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한일, 미한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높이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0km이고 약 400km 정도 날아간 뒤 북한의 동쪽 연안 부근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낙하 위치가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규정한 해역의 바깥쪽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로 북한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과 북한의 위협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 방문 중엔 한덕수 한국 총리와 만나서 확대되는 동맹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23일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한국 방문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한동맹의 힘을 강조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타이완 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그리고 양국 간 증대되는 경제 기술 협력과 다양한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한에 앞서 도쿄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는 한덕수 한국 총리와도 27일 만날 예정입니다. 이 고위관리는 해리스 부통령과 한 총리가 다가오는 서울 방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도전과제까지 다루는 더욱 폭넓은 양국 동맹을 위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구상에 대해 논의할 진정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중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일정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부통령의 방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어떤 예측도 발표할 것도 없다면서 앞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도 이번 순방 중 이 주제에 대해 카운터파트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두 동맹국이 최대한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며 양국 지도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로 만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의 협상에 우리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것에 지지를 표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일본 한국 순방에선 타이완 문제가 여러 양자회동을 통해 언급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 중 한 측면은 파트너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일본과 한국도 역내 타이완 문제에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우리와 파트너들의 입장은 매우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중 한국 여성들을 만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고위 관리는 해리스 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전 세계의 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많은 한국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한국과 전 세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 고위직의 여성이 적은 성평등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부통령에게 중요한 현안이라며 일부 회담에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미한 동맹으로 대응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회적 법적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건 한국 국익의 최선이란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타이완 분쟁과 한반도 정세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상황에 군사력을 투입한다면 한국도 지원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우리를 향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타이완보다 한국에 대한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타이완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중에 어느 게 우선하는지 고르는 건 내가 미국 당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두 가지 다 미국이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연결해 분명히 말하지만 중국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말했다면서 타이완 문제와 또 대중국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받더라도 그 답은 변하지 않고 일관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이완 분쟁 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면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 하원의장을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만나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외교 프로토콜상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린 결론은 펠로시 의장과 또 함께 동행한 6분의 의원님들하고 내실 있는 통화를 하는 것이었다며 상당한 시간 통화를 했고 펠로시 의장께서도 이런 개인적인 휴가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해협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한미 간 안보 동맹은 이제 경제 동맹으로 첨단 기술 동맹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평화와 안정, 세계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과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한 질문에도 미한동맹 강화를 답변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한미동맹을 중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며 과학기술자에게 물어보면 미국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인에게 왜 한미동맹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서 미국의 이런 사회적인 법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급적 근접시켜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잠재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되고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률가지만 우리 한국 정치와 정치 인프라의 근저에 그런 가치 지향적인 그리고 법치와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이 너무 추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대신 자유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3일 B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한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타이완 분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한 양국이 목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안과 한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 국장과의 대담을 나눴습니다. 자, 하스 선임연구원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졌다고 느끼셨는지요? 아니면 한국이 국제 사안에 주목한 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I interpreted President Yoon is really speaking to two audiences. The first was a domestic audience and the second was a world audience.
저는 윤 대통령이 두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했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는 국내 청중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청중입니다. 국내적 맥락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전임자와 약간의 차별성을 두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전임자는 주로 북한 문제에 집중했죠. 윤 대통령은 한국이 우선순위와 기여할 부분에 더 넓은 시야를 갖고자 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고 봅니다. 그는 다양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후 문제와 정보 격차, 공중 보건에 관해 언급한 사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스나이더 국장님,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교과서나 헌법에서 삭제하려 했다고 지적하는데요. 미국이 이번 연설을 한국의 기원 혹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까요?
Well, I think the message of freedom, which also very much resonated with President Yoon's inauguration.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직전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가득했던 자유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국제 무대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일부 주제와 겹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한 주제죠. 더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세계 문제를 파악하고 한국을 그 맥락에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한국 대통령들과 다소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건 한반도 문제와 그 문제가 세계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스 선임연구원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상이 국제 현안 해결에 대한 유엔과 안보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구매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I certainly hope so, Jihad, but sadly I don't hold out a lot of hope in this current moment. My general sense is that China.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선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어떤 호의도 베풀 분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나 우려와 관련해서 말이죠. 중국의 경우 안타깝게도 유엔에서 북한 문제를 미국의 타이완 지지 문제와 연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두 사안을 연계시킨 겁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상황에선 가까운 시일 안에 많은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네, 스나이더 국장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안보리의 균형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Well, it's hard to answer that question without knowing the details about who the members would be.
어느 나라가 미사국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답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입니다. 이는 안보리를 무력화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근원이죠. 북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한, 물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유엔 안보리 이사국 구성의 변화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스 선임연구원님,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났지만 회동은 매우 짧고 다소 간략했습니다. 한국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비난하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I'm not sure I would describe it as a diplomatic disaster. I think that many of the issues that people are pointing to are more process issues than an indictment.
외교적 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보다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꽤 의미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을 예로 들자면 두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식량, 기후, 기술,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이 폭넓은 사안을 다뤘다는 것은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에서 외교적 성과로 볼 만한 점이 있었습니까?
You know, overall, I think that it's probable that the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의 방문을 다소 실망스럽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선 사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고 관여를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하는 여러 문제가 아직 해결 시점까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사안은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명시한 전략과 법의 세부 사안 간 모순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이 사안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일부 회동에서 미국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좀 더 강력한 발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문제는 단순히 윤 정부가 큰 진전을 이루고자 했던 사안들이 현 시점에서 진전을 이룰 만큼 무르익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스 선임연구원님, 한국과 일본 정상이 마주앉아 대화하기까지 거의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I viewed the meeting as a bit of a key to help unlock many of the challenges that exist in the Korea-Japan.
저는 이번 회담을 한일 관계 속에 존재하는 많은 도전 과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봤습니다. 30분 회동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 정상 간 만남에서 어느 쪽의 논점이나 목적 혹은 목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좀 더 전향적인 접근법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회동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관한 양국 보도자료에 명확히 명시된 부분이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안보와 정보, 그리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은 서로 어떻게 협력할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진전을 위한 공간이 열리길 바랍니다.
네, 하스 선임연구원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고 또 주한미군이 타이완으로 향하게 될까요?
My honest answer is that I don't know and I hope I never find out. The reality is that US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매우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매우 적절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미한 지도자는 일치된 목표와 확고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타이완 해협의 어떤 일방적인 환상 변화에도 반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대립이나 긴장 고조는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반합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양국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통일된 목표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먼 곳까지 기저가면서 가상의 군사적 시나리오를 놓고 한국의 역할과 관련한 약간의 견해 차이를 찾기보다는 말이죠.
스나이더 국장님, 일본은 분쟁 발발 시 타이완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조약에 따라 한국도 타이완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Well,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It is one that I think has been in the background for a long time.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미현 관계 이변에 오랜 기간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은 타이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실제로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이완 해협의 분쟁과 중국의 공격 역량을 고려하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점점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정하면 일본이 꽤 이른 시점부터 지원에 나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미국의 동맹이란 맥락으로 보면 한국군과 기지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성공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모든 필요 조건을 숙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들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분쟁을 살펴보면요. 이웃 국가들이 지원 제공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 아닌 나라에서의 분쟁 상황에서 말이죠.
네, 스나이더 국장님, 주한 중국 대사는 이번 주 한국 국회의원에게 한국의 미국 칩4 동맹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가 가능한 건가요?
Well, I'm not so sure that the policy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really is to walk a tightrope between Washington.
저는 윤 정부의 정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각 사안별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평가하고 각 사안을 자국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만약 중국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이나 치포 동맹 참여를 공개적으로 막으려 할 때 한국은 자신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과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얀 해군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해상 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비해 미얀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년 만에 미국 항모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 미국은 레이건호를 위시해 유도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인 베리함과 벤폴드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한국 측에선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용함과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나서 모두 20척이 넘는 함정이 동원됐습니다. 양국 해군은 대특수전 부대 작전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 훈련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펼치면서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북중 화물열차가 150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완화가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지만 운행 규모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26일 오전 7시 43분께 10여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해 중주 우이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된 지 150일 만에 재개된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북중 화물열차가 그동안 중단 이후에 처음 운행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감안해볼 때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재개는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 승리 선포가 계기가 됐다는 관측입니다. 조중훈 대변인입니다.
8월 10일에 북한에서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 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했고요.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전환을 선언한 이후에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운행은 북중 간의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향후 열차 운행의 지속 여부와 어떤 물자가 운반될지 여부 등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 쌍방은 양국의 변경 관련 조약에 근거해 우호적 협상을 거쳐 단둥과 신의주 항구 간의 철도 화물 운송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양측은 계속해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안정적 운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북중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8월께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월 16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단둥이 도시를 전면 봉쇄하면서 지난 4월 29일 다시 멈췄습니다. 단둥에선 7월 18일부터 70일째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5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번지면서 운행 재개가 늦어졌습니다. 해상교역에만 의존해 물자 부족을 겪어온 북한은 지난 8월 10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뒤 중국에 지속해서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내 백신 접종을 처음 언급한 것도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발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봉쇄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육책을 쓴 이유는 결국 중국 측의 우려를 덜기 위한 이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 백신 접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접경지역 평양 또 남포항 같은 데서 이런 징후들이 있고요.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 5, 6월에 악성 전염병을 치르며 사람들 속에서 형성됐던 항체 역가가 10월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최근 중국 측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단둥 등지에 나가 있는 자국 무역 일꾼들에게 교역 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상황이 긴장하니까 계속 이제 중국 측에다 대고 빨리 좀 열어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한 일주일 전에 북한이 이제 그 중국에 나와 있는 그 무역 대표부 대표들과 뭐 지사 이런 이제 관계자들한테 사전 통보를 했어요. 26일 날 그 이제 개최가 된다고.
조 소장은 그러면서 운반될 물품들은 식량과 비료, 건설 자재, 의약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1차적으로 운반되는 물품들은 화물열차 운행이 다시 막히기 전인 지난 4월 북중 간 계약 미집행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외부 정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19회 북한 자유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생전에 자신에게 만약 우리가 기본적인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 가져다 준다면 한강의 기적은 얼마든지 대동강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전하면서 억압적인 김정은 체제 밑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 주간은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어 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9월로 연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일부터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비롯해 세미나와 포럼, 간담회 등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종 행사를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 추진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왜 운하를 건설하려는 것인지, 또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최원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운하 건설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의 관련 보도입니다.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북한 동해와 서해를 가로지르는 대운하 계획은 원래 김일성 주석의 구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후 복구 작업을 시작을 했던 5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하 건설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하 건설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남포 관문이에요.
탈북민들에 따르면 김주석은 김일성 대학에 운하 건설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대학은 검토 끝에 서해 남포와 동해 함흥 근처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1981년부터 남포 관문 공사를 시작해 1986년 완성했습니다.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북한은 남포, 미림, 봉화, 성천, 순천 등 5개의 관문을 완성했습니다. 또 남포와 평양 그리고 덕천을 연결하는 운하가 생겼습니다. 남포 관문 건설에는 40억 달러가 소요됐으며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이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동서 대운하는 남포에서 시작돼 대동강 상류로 올라가 낭림산맥을 통과해 함경남도 금야강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낭림산맥이었습니다. 대동강 상류를 지나면 강줄기가 끊어지고 험준한 낭림산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완성하려면 낭림산맥을 관통하는 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1980년대 들어 북한 경제가 쇠퇴하면서 동서해 연결 대운하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가는 해상 통로를 열기 위해 한국과 대한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실제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선박이 제주도 인근 한국 영해에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선박의 대한해협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치적 목적에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남포 관문의 경우 40억 달러의 비용과 엄청난 인력과 자재 그리고 중장비가 투입돼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서 대운하는 1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유일한 가용자원은 인력뿐이며 필요한 자금과 자재, 중장비가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동부와 서부의 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려면 운하보다 철도와 도로를 개보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에는 이미 동서를 연결하는 평원선과 평양과 라진을 연결하는 평라선 철도가 부설돼 있습니다. 또 1978년에 완공된 평양 원산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수십 년간 철도와 도로시설 정비와 보수가 안 돼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운하를 파는 것보다 기존 철도와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낙림산맥에 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 운하 노선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선을 기준으로 할 때 대동강 상류 요도군부터 함경남도 금야강 사이에는 강이 없고 해발 500에서 1000m의 산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만들려면 높은 산 수십 킬로미터를 관통하는 수로를 뚫고 계단식 관문이나 리프트를 설치해야지만 북한의 부족한 기술력과 장비로는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평양을 오래 관찰해온 동영승 사무총장은 북한 수뇌부가 정치적 이유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내세울 만한 국가적 토목사업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없다는 겁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남포라는 남포 관문과 이런 대건설 사업이 있었고 뭐 김정일 때는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좀 큰 심각한 사업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아직 없어요. 그 아파트 짓고 뭐 건물 짓고 하는 거 이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속 주문을 한 것이 대규모 사업, 대형 사업에 대해서 밑에다 주문을 하니 대운하를 다시 가자라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탈북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토목 사업으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뭔가 이제 자기네가 뭐 경제 성장이나 주민들 생존을 위해서 뭐라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워낙 밤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젊은 아이들이 군대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다 이제 육체 노동으로 해야 되는데 뭐 주민들의 뭐 진짜 빚땀으로 지금 다 되는 거거든요. 지금 평양에 건설하고 뭐 하는 게 김정은이가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지으라고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거 짓는 건 그렇다 쳐도 운하는 좀 문제가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업적을 위해 전시성 토목사업을 벌여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에 주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준다며 강원도 마식령에 스키장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인들이 돌격대로 투입돼 2014년에 스키장을 완성했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열고 처음 1, 2년간 평양에 돈 많은 젊은이들이 스키장을 찾았지만 이후 이용자가 없어 2017년부터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평양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3월 갑자기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고 이에 북한 당국은 청년 돌격대를 투입해 병원을 건설했습니다. 1년 뒤 20층 높이의 입원병동을 비롯한 골조공사는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의료장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평양종합병원은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운하 계획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언급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대운하 계획이 검토 또는 계획 단계에서 수정 또는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승 사무총장은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발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 정도 얘기하면 하지 않을까 봐지고.
북한 수뇌부가 실제로 동서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큰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9년 4월 아프리카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수단 서부 다르푸르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앞서 2003년 주민들의 봉기는 정부와 한패인 잔자비드 민병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습니다. 당시 수단 군대와 경찰도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만 명이 사망하고 27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수단의 새 정부는 다르푸르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난 10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는 알리 쿠사 입으로 알려진 잔자위드 민병대에 알리 모하메드 알리 압드 알 라흐만 전 지휘관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는 31건의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잔자위드 민병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정의를 기다렸습니다. 리처드 빌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사는 압드 알 라흐만에 대한 사건의 핵심에는 아직도 다르푸르에 살고 있는 수십 명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many of these witnesses, many of whom are survivors of violence, have traveled thousands of miles to the Hague.
밀스 부대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목격자 중 다수는 폭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말로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헤이그로 수천 마일을 여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과 다르푸르에서의 잔악 행위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스 대사는 수단 당국은 검찰과 그의 참모들의 방문을 용이하게 했고 다르푸르에서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단 당국이 국내와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계속 준수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udanese authorities must continue to permit ICC teams to travel within the country and cooperate with requests for evidence and other.
밀스 대사는 수단 당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가 수단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는 한편 주요 목격자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 증거와 정보 지원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정의에 직면해야 하며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과 함께 수단 국민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